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1절 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7장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과 무조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할까요? 삶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 해도 되는, 어느 조건 하에서 해야 되는 것이 조건에 해당되는 일이고요. 무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어떠하건, 상황이 어떠하건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무조건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요, 쓸데없는 거에 삶을 낭비합니다. 이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런 컨디션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인 줄 알고 그걸 괜히 붙잡고 있으면요 불필요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그렇죠? 무조건에 해당되는 일인데 그것을 조건으로 바라보게 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건 컨디션이 어쩌하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이러니까 안 할래 저러니까 안 할래라고 해버리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에 해당되는 일이냐 조건에 해당되는 일이냐. 너무 다 무조건이라고 하면요 결국 조건 무조건인 줄 알고 생각하면 정말 지켜야 되는 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조건인 것과 조건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럼 쓸데없는 것을 하게 돼요. 너무 다 상황이 이래서 처지가 이래서 조건이 이러니까는 보게 되면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가벼운 거 취미생활 이런 건 조건이 무조건이에요. 조건이죠. 조건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습관 이건 뭐예요? 조건이에요. 내가 지금 쓰는 그 내가 라이프스타일 다른 표현은 뭐 소비규모 경제규모 이런 것도 조건이 해당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 그 정도 쓰셔도 돼요. 조건이 되면 그 취미생활을 해도 되고요. 조건이 되면 그 습관대로 살아가도 돼요. 하지만 조건이 바뀌면 습관을 고쳐야죠. 그렇죠? 조건이 바뀌면 취미를 바꿔야 돼요. 조건이 바뀌면 소비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건 조건에 해당되는 일들이니까. 근데 이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걸 무조건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상황이 달라졌는데 난 여전히 그런 소비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것들을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면요 무리를 하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 반대도 있죠. 무조건이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정체성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아,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 됐건 여건이 어찌 됐건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조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난 이런 마음이야.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했는데 기분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 생각이 사라져요. 그럼 그거 다시 찾기 정말 어렵거든요. 인생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신앙도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이에요. 신앙을 조건제로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조건제로 넣으면 신앙을 조건에 넣으면 편해도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편하면 신앙이 별로 관심 없어지잖아요. 정말 어려워도 신앙이 별로 관심 없어져요. 원망하느라. 그럼 언제만 신앙에 관심이 있어져요? 상황이 어려운데 나빠지고 있을 때 신앙에 관심이 있어져요? 아니면 그때도 관심이 없어져요. 상황이 어려운데 좋아지고 있을 때만 신앙에 관심이 생기죠. 그때 말고는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조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어떤 컨디션에서 신앙이 제일 잘 자라는지 아십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나아지는 과정에서만 신앙이 잘 자랍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면. 잘 안 자라요. 문제가 심각해지면 또 잘 안 자라요.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과정이면 그때도 잘 안 자라요. 조건에 따라서 신앙을 보는 사람은요, 신앙이 나만 하지 않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근데 무조건이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도 조건적인 사람이 있고 무조건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그냥 같은 교실에 있어서 잘 지냈던 거예요. 그렇죠? 나랑 정말 영혼의 동반자는 아니야.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지나가도 돼요. 뭐 그걸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 지나가도 되는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우연히 나랑 만났지만 나한테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시간이 어렵고 상황이 멀어지고 뭔가 내 인생은 좀 거리가 생겼어 구조적으로. 그래도 그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렇죠? 어떤 관계는 조건이고 어떤 관계는 조건이고 어떤 관계는 무조건이에요. 내가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지키고 조건은 조건에 따라서 내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내가 중요한 것이 남아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때에 맞게 있는 좋은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해보죠. 이 조건과 무조건 개념을 좀 가지시고 오늘 아마 무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림을 그려볼까요? 오늘 본문 계시록 읽는 법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글을 보고 그림을 보고 그리는 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계시록을 나중에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세요. 오늘 한번 볼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오늘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처음에 누가 나와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첫 번째 그림의 등장인물은 누가 나옵니까? 내 천사가 나와요. 이 천사는 어떤 천사들이에요? 죽음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내 천사가 나오죠. 그렇죠? 어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우리를 죽이나 봐요. 그렇죠? 땅이나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이 바람이 불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바람을 막고 있는 내 천사가 나와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데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나오죠. 그렇죠?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길을 잃죠. 그러니까 쪼개세요. 여기 이미 한 문장이지만 등장인물이 셋이 나오네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언어 순서랑 다르게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먼저 그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롭게 할 권세라는 내 천사가 있대요. 그렇죠? 세상을 해롭게 하는 내 천사, 세상을 공격하는 내 천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나와요? 인치는 한 천사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인치는 한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왜요? 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인치는 한 천사가 내 천사에게 해하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는 인치는 한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등장인물이 누구가 나와요? 임받은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인침받은, 인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오늘의 등장인물의 전부예요. 그림이 대충 배열을 해볼까요? 누가 제일 주인공인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이 중요해요. 잘 모르겠으면 사람으로 찍으시면 맞아요. 모르겠으면 3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람이 주로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예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인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인침받은 사람이 가장 가운데 그리시는 게 좋아요. 인침받은 사람이 가운데서 약간 왼쪽, 그럼 중앙에서 균형이 잡히겠죠? 인침받은 사람이 가운데 왼쪽에 좀 크게 그리시고요. 인침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목도하는 건 뭡니까? 첫 번째 목장, 두 번째 그리셔야 되는 건 순서상. 예? 파멸의 내천사죠. 그렇죠? 내가 입맞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파멸의 내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해롭게 하는 내천사가 있어요. 그 내천사가 나를 공격할 것 같죠?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내가 저 내천사의 공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 심판의 흐름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영향이 나한테까지 와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내천사를 그 다음에 그려야 돼요. 그 내천사 뒤에서 뭐가 불고 있어요? 그 내천사 뒤에서 내가 사방 규퉁으로 그림 사방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내천사와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입맞을 천 그 이 가운데에다가 사람을 그리시고 이 사람의 사방으로 해서 죽음의 대천사가 있고 그 죽음의 대천사 뒤로 이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파멸의 대천사가 넷이 있고 그 뒤로 이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그림이겠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그리셔야 되는 거겠죠. 입맞은 사람, 그 사람을 공격하 그 사람도 공격하는 파멸의 대천사 넷, 그리고 그 뒤에서 불어오는 죽음의 바람. 이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액센트를 두는 게 뭡니까? 인치는 천사가 나오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리는 게 인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입맞은 사람이 걸어가고 이 입맞은 사람이 걸어가는데 파멸의 천사들과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사이로 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가운데 그려져야 되는 게 인치는 대천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천사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 천사가 이 입 맞은 사람을 보호하고 입 막고자 하는 사람을 인치면서 또 다른 손으로는 이 대천사 네 명을 막아서죠. 그렇죠? 어둠의 천사를 막아서면서 이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막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리고 혼자 왔어요? 아니죠. 네 명의 천사를 데려오죠. 이 네 천사가 또 뭐래요? 내 규퉁이에서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 막죠. 이게 오늘 그림이에요. 그림 그려지셨어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은 읽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지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읽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벌써 세 장 그렸는데, 그렇죠? 하나는 예수님이 일곱 초 때 금초 때 사이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금띠 띠고 돌아다니시는 거 하나. 지난번 건 뭐예요? 말 네 마리잖아요. 그렇죠? 세 마리 말 하나, 한 마리 말 하나. 그 뒤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오는 거 뭐 이렇게 두 번째. 오늘 이제 세 번째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자신 있는 분들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유통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뭔지 알겠잖아요. 설교가 다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을 그렸죠. 설명을 해봅시다.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오해를 먼저 풀어보죠. 오해는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본문을 읽고 읽는 생각들을 좀 떠올려보죠. 보통 사람들이 본문을 읽으면요. 세 가지 착각? 세 가지 함정에 빠져요.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 1절 때문에 2일 후에라고 시작하잖아요. 2일 후에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전에 지난주 설교를 들은 지난주 6장의 내용이잖아요. 6장에 뭐였어요? 네 마리 말이 싸우고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렸죠. 그렇죠? 하늘이. 그렇죠? 그럼 이제 벌써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 후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또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고 뭐 또 어둠의 천사가 나오고 또 인치는 사람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다음에 뭔 일이 또 일어나나? 이렇게 되죠. 순서상. 그러니까 이걸 시간 순서로 보이기 때문에 꼬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이에요.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에 스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계시록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장 9절에 보면 또 2일 후에가 나와요. 그럼 그게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같은 장면을, 같은 씬을 다른 뷰, 다른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요즘 우리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네 마리 말로 표현한 거고 이건 분쟁이야 라는 거에 강조를 둔 거고 오늘은 뭐에 강조를 두는 거겠어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다른 씬을 보이게 같은 시간대의 장면에 다른 지점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순으로 나열을 해버리면 계시록 여기까지는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다가 11장 12장 가버리시면 아 계속 천사들이 날아다니는데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라 각 장면을 주제별로 머리에 정리를 하셔야 계시록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계시록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익숙한 것의 문제예요. 대충 어때요? 대충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인치는 천사가 와서 인을 다 지킬 때까지 멸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거네. 아 이거 알아 이거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안 오시다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 오시는 뭐 그 얘기인가 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오리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비슷하잖아 대충. 원래 검은 안경 끼고 입 좀 나오고 눈 좀 이렇게 코 좀 오똑하면 다 유재석처럼 생겼다 그러잖아요. 대충 비슷하잖아요. 검은 때 안경 끼고 입 좀 튀어나오고 눈 좀 이렇게 하면 다 유재석 같은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베이스하게 그렇잖아요. 그분이 되게 유명해지셔서 이제 그런 게 사라졌고 그분이 유니크하게 보이지만 원래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게 있으면 사람은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는 거에 끼워 맞춰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절대 못 배워요. 다 자기가 아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건 공부법에서 문제예요. 여러분 아는 거에 다 끼워 맞추시면요. 세상이 빨주노초 파남 보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 색깔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건 내가 몰랐던 색이네 라고 해야 새로운 걸 배우지. 익숙한 거에 다 끼워 맞추면 뭐 세상이 내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 다 정리되면 흙 아니면 백이고 빨주노초 파남 보고 그렇게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그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구조가 대충 비슷하다고 그냥 전도 뭐 그런 건가 보다라고 해보시면 이 본문에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도 조금 이상한 얘기인 거 아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이 끝이 오는데 그 땅끝이 되려면 그게 사람들이 다 안 죽고 안 태어나야 그 구도가 맞거든요. 그렇죠? 누군가 돌아가시잖아요. 아직까지 전파를 못했는데 그래서 전파를 이 지역에 했는데 또 누가 또 태어나시고 이러면 되게 우리는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미국에 다 전파를 했었는데 또 걔들이 또 안 믿고 그래서 중국에 전파를 하고 있는데 또 영국도 안 믿고 그럼 영국에 전파하면 또 중국이 안 믿을 테고 뭐 그렇게 우리는 계속 동그란 지구를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럼 끝이 안 오잖아요 사실. 바울은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거기가 사실 땅끝이 아니고 그 옆에 또 대륙이 있는 걸 알면 바울도 힘들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구절도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자꾸 성교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문자주의적인 발상인데 그건 아니고 뭐 오늘은 논쟁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가 중심이고요. 세 번째 많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딱 그 인상적인 문장이 14만 4천이에요. 왜? 어디 이단 분들한테 좀 들으신 게 있어서 여기다 14만 4천 여기네 여기 이게 진짜 나오네 오 정말 있네 인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네 그렇구나 14만 4천만 구원받는 거구나 인침받은 게 이런 것 때문에 앞부분을 까먹으시고 이 14만 4천에 딱 꽂히셔서 요한계시록 7장 하면 14만 4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인상적인 거 위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익숙한 거 위주로 보고 인상적인 거 위주로 보고 이러면 뭘 배우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쓰여진 대로 볼 수 있어야겠죠. 14만 4천 뭐 이건 설명을 많이 했지만 한 번 더 합시다. 아 일단 그런 건 생각해 보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면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초기 50년에 끝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몇 명인데 그렇잖아. 그럼 소아시아에서 이미 끝났어. 우리까지는 자리도 안 와. 일곱 교회가 신앙이 좋았다거든요. 에베소 교회 뭐 로마에서 결국 몇 자리 차지하고 끝났을걸요. 2세기부터 아마 자리가 없을걸 14만 4천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인데 한국 땅에서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는 발상이에요. 그렇죠? 끝났어요. 우리는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자리가 없으니까 확실해요. 네, 초반에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그 다음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고 분명히 나오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세요? 아니죠. 뭐 레위 지파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끝난 거예요. 그분들도 끝난 거 그렇죠? 이단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셔서 되게 잘 모르다가 처음 진짜 13만 4천인가 그러신 분들이 없죠? 없을 거야. 우린 별걸 다 믿으니까 혹시 몰라서 그건 아니에요. 알죠? 13만 4천의 뜻이 뭐예요? 성경의 숫자는 상징적이라고 그랬어요. 뭐 강의 때 하는 얘기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재미없겠지만 13만 4천은 그 성경에서는 숫자를 갖고 상징적으로 써요. 아라비아 숫자로 안 써요. 의미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미적으로 쓰는 제일 우스꽝스러운 예가 뭐예요? 올라가다 엘리베이터 저희 그 교회 엘리베이터도 보시면 4가 있어야 될 4층 자리에 뭐라고 써 있어요? F라고 써 있죠. 세상 이상한 게 이거죠. 1, 2, 3, F5.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세상 이상한 게 이거예요. 숫자로 쓰다 갑자기 영어로 쓰잖아요. 왜? 4는 죽을 사거든. 4는 죽을 사야. 그럼 4층을 없애지. 굳이 4층에 F로만 써 놨어요. 왜? 4는 죽을 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상징이에요. 상징엔 이유가 없어요. 상징엔 계기만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계기만 있는 거예요. 죽을 사자인데 사자면 느낌이 안 좋으니까 F. 이게 요즘 엘리베이터들은 안 그러지만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상징책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의 상징책은 뭐예요? 그냥 몇 개 없어요. 외우시면 돼요. 사람의 숫자는 6이에요. 6은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창조의 7일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한 숫자이기 때문에 6은 안 좋은 숫자라고 얘기해요. 6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숫자예요. 교만의 숫자예요. 좋은 숫자는 3. 3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게 3이에요. 7은 뭐예요? 7일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한 게 7이에요. 그래서 굳이 7교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7일간의 창조 이렇게 돼요. 3은 하나님의 속성의 숫자고 7은 하나님의 사역의 숫자예요. 그래서 합쳐서 10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10은 하나님을 표현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게 10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6은 나쁜 숫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12는 좋은 숫자예요. 12지파 12제자. 왜요? 6은 사람이 자기 혼자 잘났다는 숫자지만 둘을 합쳐서 12가 되면 하나님께 배우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왜요? 왜는 없어요. 상징에 원래 왜가 없어. 계기만 있을 뿐. 12예요. 그게 12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4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서 온전해진 걸 표현해요. 24. 그래서 24 장로 이렇게 되는 건 더 온전해진 걸 표현해요. 근데 제일 온전해지는 거, 제일 완전해지는 거, 정말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뭘로 표현해요? 144로 표현해요. 12 곱하기 12. 그렇죠? 12 곱하기 10에서 144는 뭘 표현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144로 표현해요. 이 144에 그럼 뭐가 임합니까? 내가 144가 되면 뭐가 임해요? 성부의 천, 성령의 성자의 천, 성령 아 성부의 10, 성자의 10, 성령의 10에서 천이 임해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자체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미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3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14만 4천이라고 하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해져서 그에게 성부와 성자 성령이 충만히 임한 상태, 개인의 성숙과 하나님의 임재에 만나는 지점을 뭘로 표현해요? 14만 4천을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말 와, 이 사람은 정말 성숙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14만 4천이에요. 엄청난 거지. 12만 해도 괜찮은 건데, 그쵸? 아, 12 제자, 12 사도 그렇잖아요. 12, 그 다음에 24, 24 장로,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4만 4천. 여러분들이 서로 볼 때 아, 우리가 되게 엄청 이상한? 되게 종교적이고 심오하고 좋은 의미로 공동체가 되면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거. 아, 얘는 진짜 14만 4천이다. 뭐 이런. 어색하지. 원래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러면. 아, 얘는 24야.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얘는 24. 24 장로 수준. 얘는 12. 12 제사 12 지파. 걔네들 가끔 살찔하니까. 12. 아, 쟤는 6이네. 쟤는 666인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레벨이 그렇게 나뉘. 사람을 표현한 숫자예요, 그게. 그 숫자예요, 이게. 제일 아래가 666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사람 새끼 숫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너무 그러면 아, 그럼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은 이 14만 4천에 대한 거야. 14만 4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도 계시록 7장을 잘못 읽는 거예요.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 그렇게까지 안 중요해요. 그렇게 안 중요하고 계시록 7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입맞은 사람이에요. 입맞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의 흐름이 딱 이 그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진짜 무슨 뭐 10세기, 15세기 이런 그림 이미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되죠? 그렇죠? 그런 이미지. 많이 와봐요. 렘브란트까지. 그 이미지로 딱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딱. 그 약간 옛날 그림. 그 그림이 그려졌어요? 맨 가운데 입맞은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인친 천사가 이를 보호하고 있고 그 주변 내에 이 무서운 내천사가 있는데 죽음의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바람을 막는 또 다른 내천사가 있고 이 구도가 딱 그려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7장의 이미지를 딱 가진 거예요. 이제 설명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인침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받은 사람이라는 게. 인이 뭡니까? 인. 도장이요. 도장. 도장 꽝 찍은 거. 그럼 도장인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아니, 그 내가 회사에서 뭔가 오더를 올렸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해보자. 라고 분명히 사장이 얘기했어요. 부장이 얘기했어. 근데 도장을 안 찍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장을 찍으면 아니 분명히 그 서류에 결제를 하셨잖아 이러면은 본인도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보고 본인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근데 말만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한 건 못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변개가 가능해요. 도장을 찍으면 이건 변동이 안 되죠. 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이 집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내일 꼭 사러 올게요. 다른 데 내놓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럼 도장을 찍고 가야 돼요. 그럼 오늘 계약하고 가세요. 아니 오늘은 아니고요. 그럼 그건 아닌 거지 사실. 그렇죠? 하지만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완전히 이건 변개할 수 없이 무조건 얘는 내 거라는 뜻이고 내가 주님께 임받았다라고 얘기한 건 무슨 뜻이에요? 임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나를 규정할 때 내가 나를 정의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정의한다. 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임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마음으로 보겠다는 게 어떻게? 무조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마음으로 보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좀 길게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세상 여러분들 인치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평가해요. 아, 쟤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쟤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쟤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평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응대한 직업이라면 그 응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받는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평가가 되게 좋으면, 이게 나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좋으면 내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위험한 게 없어요. 사람한테 평가에, 뭐 좀 딴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내가 세상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 그럼 주님의 평가만 바라보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하나님이 그래도 널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날 쓰레기. 그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지 않아.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을 나를 자꾸 안 좋게만 평가하면 주님의 평가에 우리가 더 호의적일 수 있죠. 근데 세상에 나갔더니 날 되게 좋게 평가해. 하나님은 그래도 날 뭐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세상은 내가 너무 괜찮다고 하고 너무 유능하다고 너무 매력적이라고 그러고 이미 완성형이라고 해. 그럼 그 평소에 그 평가에 혹하죠. 바람을 타는 겨가 되는 거예요. 쫙 올라가죠. 그 바람 멈추면. 세상의 평가에 한번 내가 반응을 해버렸어요. 그걸 내 기준으로 삼았단 말이야. 내 세상이 나한테 안 좋은 평가를 해. 그럼 나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좋은 평가를 다시 받고 싶죠.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참요. 대학교 때 뭐 사람들이 막 다 나한테 되게 좋은 평가를 해주고 그래서 난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회 나가 보니까 나에 대한 평가가 이상해져서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평가 무너지니까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건 다시 좋은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뭔가 이 사회가 요구한 걸 반응해내고 그래서 평가는 나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힘들고 혹은 그렇게 해서 내가 평가가 나아지니까 내가 대단한 성공이라도 한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 바람은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세상 여러분들이 인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인쳐요. 인치는 게 나쁜 평가만 한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세요. 아니에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흔들기 위해서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를 번갈아 감사합니다. 계속 나쁜 평가만 하면 주만 바라보지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뭐라고 해봐. 계속 뭐라고 해봐. 그럼 얘들은 계속 내가 한심하다고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웬만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죠. 하나님은 나를 아는 하나님은 넌 되게 괜찮은데 더 괜찮아져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그럼 뭐 내 입장은 웬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막 가끔 나를 되게 뭐 이렇게 해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싹 빼서 그런 문제지. 근데 그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요. 먼지처럼 뒹굴어요.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의 잎사귀가 높이 뜹니까? 바람이 나는 겨가 높이 뜹니까? 바람이 나는 겨가 훨씬 높이 떠요.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의 가지는요 잎사귀는요 얼정 이상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 알아요. 사람들이 나 뛰어봐야 딱 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 민영이가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와이프한테 막 아 사모님 되게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막 이렇게 너무 좋은 막 이렇게 제 칭찬을 했나 봐요. 저희 와이프가 집에 와서 교회 새로 왔나 봐 이렇게 민영이가 1년 뒤에 그 뜻이 뭔지 알았지 인정했지. 아 사모님의 문제 어려움 고통 사모님 무엇을 감당하고 사시는지 진짜 목사님 성격 지랄 맞다 이런 거다. 지금도 미녀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저희 와이프 어깨를 두들기고 나이도 어린 애가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미녀가 저희 교회 와서 목사님 너무 좋다고 해도 저는 안 믿어요. 1년 뒤에 제가 나한테 뭘 욕할지 난 아니까 한두 번 경험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평가는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감히 나를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되게 한심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 네, 내가 알아요. 여러분 나를 되게 위대한 목회자로 생각해도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알아.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있어요. 한심함과 그 위대함 그 어디쯤. 거기에 제자리가 있고 전 제자리를 알아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가로 내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맞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찍으시는 그 도장. 내가 너를 어떤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고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갈 사람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들어쓰겠다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하셨던 그 사명, 그 의미, 그 부르심이 나한테 도장으로 딱 찍혀 있으면 세상이 때로 나를 높이고 때로 나를 낮추고 그들이 나를 도장 찍으려고 해도 그들이 나한테 도장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입맞은 자예요. 그렇죠? 입맞은 자가 있어요. 그럼 입맞은 자가 딱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입맞은 자로 살아가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입맞은 자로 살아간다고 해도요 우리는 초라하고 작은 개인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난 이런 사람이 했더니 세상에 넌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 해요. 그들의 평가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방식과 길을 갈 때 그들이 우리에게 환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말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방식들의 평가를 하고요. 자기 방식의 공격을 하고요. 자기 방식으로 나를 대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맞은 자로 살아갈 때 누가 인친 자가 내려와서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선명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반드시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천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인친 천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 그 파멸의 내 천사를 막아서며 이는 임 맞으려고 하는 자이고 임 맞고 있고 임 맞은 자이니 너희가 이를 해하지 말라고 막아선단 말이에요. 세상의 죽음의 구름, 죽음의 바람이 이한테 물어닥칠 때 그 바람이 이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내 천사를 시켜서 그 바람을 막아선단 말이에요. 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땅이나 나무나 각종 나무들에게 어떤 해가 끼치지 않도록 이 사람의 삶의 터전과 삶을 보호하기 위한 그 천사와 함께 그 인치는 천사가 내려와 이를 지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의 의미예요. 내가 세상에 입맞아 버리면 난 어디에 던져집니까? 그 파멸의 내 천사의 손에 던져지는 거예요. 세상에 입맞은 자,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이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가 정죄받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공격받는 게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맞은 자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 내 천사의 손에 던져진다니까? 왜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난 세상의 소유라고 얘기했고 세상에 입맞았는데 세상이 규정한 대로 나를 규정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도장맞은 자이면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내가 서잖아요. 하나님의 정체에서 내가 서면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 있다라는 게 이 그림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잖아요. 인을 쳤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게 입맞은 자와 인친 자의 연합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또 그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부름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일관성이잖아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고 이 그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멋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마음의 한쪽 병에 이 그림을 딱 그려놓으십시오. 걸어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질 때 이 그림을 바라보세요. 내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때 이 그림을 바라보세요. 타협하고 싶을 때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입맞은 자로 서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힘들 때 이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내 손, 내 바로 앞에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인친 천사가 나타나서 내 천사를 향해서 일을 해야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라고 이 그림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계시록은 멋있는 책입니다. 이상한 책이 아니라. 그렇죠? 65권을 읽으신 다음에 이 마지막 권에서 우리 가운데 결론으로 어떤 그림을 딱 명확하게 주신다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럼 이 그림을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한 거? 일곱 교회에게 가장 먼저 한 거죠. 일곱 교회가 가장 먼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일곱 교회가 어떤 상태였어요? 박해 상태였죠. 나는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에 선물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박해가 찾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뭡니까? 도전이죠. 아,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달픈 거구나. 뭐 싸워야 되는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아, 하기 싫다. 약간 이럴 때 이 입맞은 자가 걸어가는 그림을 딱 보여줘요. 뭐예요?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 비추어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조건이 바뀐다고 핑계대고 조건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너를 저 사람이 비추어 볼 때 아, 난 입맞은 자가 아닌 상태로 세상에 입맞는 자라 그냥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도전하는 거예요. 입맞은 자로서 그 싸움의 장소에 서야 된다라고 이들에게 선택을 압박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게. 컨디션, 조건으로. 박해가 왔으니까 힘들어졌으니까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아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괜찮은 거야. 여러분 많은 조건을 얘기하는, 영적으로 많은 조건을 얘기한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바르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한 정당하죠. 그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기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성질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하지 않음에 대한 정당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건이 있고 무조건이 있다니까요. 어떤 건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거 하지만 어떤 건 무조건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정해주는 규정대로 날 규정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무조건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악한 천사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더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선으로 나를 보고 가는 건 무조건이에요. 그건 무조건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니까. 거기까지 내가 서줘야 한다라고, 서야 한다고 지금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한이 지금 어디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밤모섬에 유배 가서 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세상적으로 폼 날려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 입맞은 천사가 밤모섬에서 얘를 좀 구해준 다음에 이런 일을 해야 폼이 나죠. 그렇죠? 생주로 폼날려면. 그러니까요, 세상에 입맞은 자들은요, 요한의 편지를 보고도 지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내가 믿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세상에 입맞았으니까. 상황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입맞은 사람들은 아, 요한의 말이 맞구나. 우리가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내가 타협하거나 세상이 주어진 이름으로 내 자신을 부르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그런 정의로 살아갈 이유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정의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그 과정에 분명히 나를 그 대천사가 나를 도울 것을 믿자. 그런 결정들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럼 박해는 있었지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하게 부응했습니다. 박해가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 박해를 넘어서 이 교회는요. 그들이 좀 고생스럽고 힘들고 개인사적으로 풍요롭게 살지 못했지만요. 그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그들이 제국을 뒤집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불편해지는 거, 자기들이 전처럼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거, 그들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처럼 옛날처럼 날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런 데 집중했으면요. 그 교회의 흐름이 거기서 메말랐겠죠. 일곱, 위대한 일곱 개의 흐름이 거기서 끊어졌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점에서 그 교회들이 또 끊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영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위대한 교회 역사의 스트림을 거기서부터 또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곱 교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 결론부로 가고 적용하고 마무리합시다.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무조건인 것들. 무조건인 것. 어떤 게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무조건 지키세요. 마음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키도 없고 돛도 없이 그냥 키 없이 내버려 둬진 배는요 결국 난파합니다. 파도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제일 쉽게 가는 방법이죠. 파도를 넘어서는 것보다 파도가 미는 대로 떠밀려 다니다간 어느 바위에 부딪혀서 난파해요. 내 마음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침몰해요.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활을 지키세요. 삶을 지키는 건요 생활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건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내 24시간을 어떠한 마음을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그건 내 손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생활을 내가 지켜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내가 쉬어야 되는 상황이면 쉬시고요. 무조건 열심히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놀 때라면 노세요. 쉴 때라면 쉬시고 사랑할 때만 사랑하시고 멈춰설 때라면 멈춰서시고 기도할 때라면 기도하시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하시고 일할 때면 일하시고 하지만 그건 뭐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지키는 선에 있어요. 내가 지키고 있는 중에 있어야 돼요. 지키지 못하는 건 뭐예요? 아유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러고 있는 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생활을 지키지 못하면 삶을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활을 지키려고 하고 내 마음과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치신 관점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시간들을 내가 보내야 돼? 라고 그렇게 지켜낼 때 그 인침받은 자의 그 손,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대로 살지 못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아, 난 다 귀찮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내 생활이 세상에 인쳐지고 아 내가 사람들이 자꾸 이러니까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세상에 인쳐지면 하나님의 천사 여러분들을 개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활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모아서 하면 신앙을 지키세요. 신앙을 지키세요. 신앙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안 읽고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신앙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도요 이 사랑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이 필요해요. 사람을 사랑해도 이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럼 귀찮아도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부르면. 그렇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연락하고 싶으면 하고 연락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럼 그 관계가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그렇게 내 멋대로 하는데 무슨 관계가 남아나겠어요. 하나도 안 남아납니다. 그거. 가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쓰시는데 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인 거 아시죠? 그거 되게 독한 말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말을 뭐 이렇게 멋있게 해?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나는 함부로 대해도 너는 한결같구나. 이게 무슨 이기적인 말이야.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좀 독하게 그러는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전 그거 진짜 아 죄송해요. 진짜 전 그거 진짜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진짜. 세상 이기적인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 소리를 해. 부끄러움도 없이. 얼마나 이기적인 말인데. 하지 마세요. 그거 부끄러운 얘기예요 되게. 나는 너를 함부로 대하지만 너는 한결같구나. 이 말이 뭐야 도대체. 그러면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지 않으면 그거 나만 하지 않아요. 절대. 신앙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야 돼요. 이건 지키는 위에 범주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비가 오고 창성하다고 바람이 부는 날 그게 남아있으려면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의 영역을 선택하셔야 돼요. 무조건의 영역을. 무조건의 영역을. 내가 이 마음은 무조건 지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이 있죠.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있어요. 그럼 그건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걸 공격하는 건 무조건 적이에요. 거기선 양비론을 가지세요. 이 마음을 공격하는 건 적이에요. 이 마음은 지켜야 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십니까? 지키세요. 아, 얘가 나한테 이랬고 얘가 나한테 저랬고 아, 그게 뭐 그 중요해요. 지키세요. 이 관계 자체는 지켜야죠.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투정 부릴 수도 있고 하지만 관계 자체는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을 지키셔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맞은 자로 거기 서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지킨 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사가 여러분 삶에 개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한데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지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얘기하다가도 아까 괜히 그 단어를 쓴 게 마음에 걸려.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그냥 꼭 하고 싶었어요. 아, 또 오해할까 봐. 가끔 이런 말 하면 또 자기한테 했다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아무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저는 아무도 떠올리고 있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두 번째. 적용 두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세상에 대해서는 되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존을 배우셔야 돼요. 이 양날의 검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요. 이 양날개를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자부심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 좀 극단적으로 세상에선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선 겸손하게 세상에 여러분들을 뭐라고 해도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거만하게 내가 날 몰라서 그러지 내가 날 모르면 또 어떤 거만하게 세상에 여러분들을 연봉으로 평가하고 직업으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나이로 평가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직장 상사와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을 보지도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창고에 계신 분들은 진짜 찾아오시는 뭐 손님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상사나 그들은 여러분들을 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이익에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지 자체를 안 하고 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는 거, 이 사회가 하는 평가, 일반적인 기준들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만하셔야 돼요.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셨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난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을 날 과장해서 대단하다고 얘기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해? 무슨 생각이야? 사람 보는 눈이 없네. 난 그 정도가 절대 아니야. 네가 나를 한심하다고 얘기해?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라는 명확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위도 아래도 흔들지 않게 내 중심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마음먹고 살면 사라져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초라한 개인이에요. 개인은 아무리 위대해봐야 초라해요. 왜요?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개별적인 객체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예요. 우리는 군집 집단이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아무리 위대해봐야 초라해요. 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하고 숭고한 사람도요 그지 같은 사람 99명이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개인은 초라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천사가 내 삶에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천사가 내 삶에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나 혼자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 혼자 살아간다?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 나 혼자 살아간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이 세상 하나님과 대립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 천사가 나를 도운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존을 배우셔야 돼요. 의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존은 매달리셔야죠. 매달리셔야 돼요. 매달리셔야 돼요. 저는 어제도 어제도 밤에 내가 몇 시에 갔지? 내가 2시에 갔나? 저 여기서 한 시간 기도했나? 전 불 다 꺼놓고 싹싹 빌어요. 저는 오늘 설교 본문에 확신이 없어서 아 어떡하지? 그럼 여기 저는 여기서 싹싹 빌어요. 불 다 꺼놓고 그냥 어떻게 좀 해달라고. 원고를 다 썼는데 별로라. 이렇게 어떡하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싹싹 빌어요. 빈 게 이거야? 뭐 제 딴은 최선이에요. 그렇게 빌었으면 지금 내가 엄청 은혜라고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나름 의미 있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의지하세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의지해야지. 새침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 모르시나? 하나님 날 도와줘야 되는데 아, 나 하나님께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 필요하죠. 그거 말고 새침하게 그러지 말고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었나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었나요.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으소서. 매달려야 돼요. 왜요? 이 세상에 나를 규정하는 그 도장이요 미친 듯이 날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봐요. 미친 듯이 날아오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계속 평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라고 느끼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가득하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셔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자부심과 의존을 배울 때 내가 주님의 도움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결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다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이건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런 마음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의 성벽을 세우십시오. 중요한 마음을 지키려고 결정하십시오. 그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결단하세요. 사단이 찾아와서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길가에 뿌린 자와 같으면 새가 날라서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셔야 돼요. 소중하게 옥토가 되어서 그 씨앗을 내 마음의 밭에 깊게 집어넣고 돌짝도 제하고 가시덤불도 제하여서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고 결정하시고 그 말을 지켜나가시면 하나님께 도우실 거예요. 옛날에 했던 설교 중에 정글에서 정원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뭐가 돼요? 이 일 때문에 생긴 이 생각, 저 사람에 대한 저 마음, 저 감정, 저 상황이 준 계획, 이 경험이 준 계획, 이것이 진짜 복잡하게 여러분 정글 속에 나쁜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엉킨 나무가 있는 거지. 그렇죠? 복잡하게 엉켜져서요. 도대체 이 정글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들어가기가 싫은 상태가 마음의 정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정글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또 속 복잡하고 속 시끄러우니까 계속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오락하고 영화 보고 친구랑 수다 떨고 또 뭔가를 또 내 속에 다시 집어넣죠. 그럼 더 복잡해지고. 그렇죠? 정원이 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중요한 마음은 거기에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다른 잡생각이 못 끼게 치워주고 거기에 그 가지가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지지대도 세워주고 좀 자랐다 싶으면 가지도 쳐줘서 똑바로 방향으로 자라게 해주면서 지키시고 아 이게 여기 심겨질 게 아니면 그건 뽑아다가 저쪽에다 심겨지고 나쁜 건 없으니까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저쪽에 모여 있으니까 이건 가져다가 저쪽에 다시 한번 심어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을 수 있게 내 마음이 정원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지키세요. 그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천사로 함께 하실 거예요. 천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요한이 이 천사의 그림을 우리한테 그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입맞은 천사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이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니 이를 해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그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하시면서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말은 불같이 찬양할 거예요.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을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여기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빈들의 마른 풀 정말 광야에 메말라 있는 풀들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걔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철 따라 우로를 내요.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셔서 이 초목이 부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내 안에 그런 새 생명의 은혜 돌봄의 역사 일어나시길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제 안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리석음에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사오니 이제 주루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이 내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게 주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얘기하시는 이야기가 들으면 세상이 무엇이라 한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껏 내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이 가므로 메마른 땅이 되오니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담비로 내 마음이 촉촉히 적셔질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찾아가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인 각 사람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성령의 담비를 구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